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29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점점 늘어나는 노동 비용에 대응하려고 공장 자동화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력한 로봇 제조업체들이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 중국 샹하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지금까지 주로 자동차 산업 같은 중공업 분야에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로봇 회사인 야스카와 상하이 지사의 책임자 슌림 미즈타니 사장은 로봇 기능이 발전하면서 로봇의 쓰임새가 다양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로봇이 비행기 조립뿐만 아니라 아이폰 같은 똑똑한 손전화 제작에도 쓰입니다. 예전엔 사람 수십만 명이 하던 공정을 이젠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중국 상하이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야스카와사는 이런 상하이의 지사를 둔 몇몇 잘 나가는 로봇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즈타니 씨는 지난 1976년에 자신의 회사가 세워질 당시엔 로봇을 1년에 12대 정도밖에 못 팔았지만 지금 상하이 야스카와에선 매년 로봇 수천 대가 팔린다고 말합니다. 국제 로봇 연맹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선 로봇 2만 3천 대가 팔렸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인터넷학부 왕진량 교수는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13년 突然 중국의 공업기계 시장
특히 2013년에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로봇만 만드는 센양 자동화 연구소가 이미 2015년까지 주문을 받아놨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점점 많은 회사가 좋은 품질을 가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로봇을 찾는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민간기업인 팍스콘은 내년까지 로봇 100만 대를 추가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상하이 야스카와사의 미즈타니 사장은 로봇 이용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같은 다른 분야로도 퍼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몇몇 병원이 우리 회사 제품 가운데 관절 수술이나 가벼운 수술을 돕는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로봇을 공장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서비스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왕진량 교수는 베이징 과학기술대학에서 이런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왕 교수는 특별히 학생들과 함께 요즘 중국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왕 교수 연구진이 만든 로봇은 지금도 노인들에게 약 먹을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려주거나 너무 많이 걷지 말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 교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가령 노인들이 유리잔이 필요할 때 로봇이 장소를 이동해서 유리잔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을 로봇에게 부여하는 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인공지능 분야는 아직도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상하이 야스카와사의 미즈타니 사장은 노인들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도와주고 대화 상대가 되거나 노인들이 요리하는 걸 도울 수 있는 로봇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필리핀에서는 국제쌀연구협회가 주최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홍수 등으로 물속에 잠겨버린 변화 작물을 오래 살려두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갑자기 내린 국지성 호우로 농작물들은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벼도 지금 아주 펴 올라올 때인데 벼 꽃이 떨어지게 되면은
국제쌀연구협회 소속 과학자들은 몇몇 종류의 벼를 열흘 이상 물에 잠겨있던 상태에서도 살려내는 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몇몇 남아시아 나라 농민들이 서브1 유전자를 교배한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서브1 벼는 물에 잠겨있는 동안 자신을 보존하려고 성장을 멈춥니다. 전 세계 1억 5천만 헥타르의 경작지에서 벼가 재배됩니다. 그런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2,500만 헥타르의 벼가 여전히 홍수로 유실된다고 국제쌀연구협회 수석과학자 압델바기 이스마엘 씨는 설명합니다. 전 세계 벼 생산량의 7분의 1이 홍수로 유실되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침수된 벼를 더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씨는 이와 관련해 특히 식물이 산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고 말합니다.
Now sub-1 can protect up to 2 weeks, but sometimes you get floods up to 25 days.
서브원 벼는 최장 2주 동안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벼가 25일 이상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린 서브원 벼가 침수된 상태에서 살아남는 기간에 일주일을 더 보탤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벼가 홍수에 적응할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해온 국제쌀연구협회는 현재 다음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수된 벼의 싹이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둘째 서브1 유전자와 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유전자를 찾는 것, 마지막으로 전면 침수됐을 때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벼 종자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산소가 부족한 상황을 식물이 어떻게 알아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의 과학자 로렌티우스 베세넥 씨는 홍수 다발 지역이나 부분 침수 지역에 사는 야생 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베세넥 씨는 특히 식물들이 침수에서 살아남도록 돕는 기본적인 유전 형질에 집중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과학자들은 식물이 물에 잠길 때 배출하는 에틸렌 가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Gases produced by the plant can only very slowly escape.
식물이 만들어내는 가스는 아주 천천히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가 계속 나온다면 이건 식물 자신이 물에 잠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아주 믿을 만한 신호죠. 가스가 계속 나오는 것은 물에 잠겨서 문제가 생겨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전 형질을 가동시킨다는 그런 신호죠.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국제쌀연구협회의 압델바기 이스마엘 씨는 이런 연구들이 홍수 등으로 물에 흠뻑 젖은 토양에서 벼뿐만 아니라 밀이나 옥수수, 보리를 키우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요즘 미국 영화 그래비티가 많은 나라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그래비티를 계기로 새삼 우주 쓰레기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그래비티에선 미사일로 파괴된 러시아 위성의 잔해가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런 위성 잔해를 우주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쓰레기가 생기는 원인이 아주 다양한데요. 특히나 로켓에서 우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로켓이 발사될 때 폭발하거나 분리 폐기된 로켓탄, 또 위성체가 분리될 때 발생한 부스러기 등이 있고요. 폐기된 위성이나 혹은 우주 비행사가 잃어버린 공구도 우주 쓰레기로 남습니다.
이런 우주 쓰레기는 아주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특별히 뭔지 궁금하네요.
네, 엄청나게 많은 우주 쓰레기가 상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궤도를 돌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지름 10cm 이상 파편이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주 작은 파편이라도 부딪히면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인데요.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우주 쓰레기는 초속 7에서 11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100g 정도 하는 작은 물체라고 해도 충돌하는 순간에는 680kg 정도의 충격을 줍니다.
아, 그래서 우주 선진국들이 위험한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쓰고 난 위성을 엔진을 이용해서 궤도 밖으로 보내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주 쓰레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국제 우주 쓰레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데요. 스위스 우주센터가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 크린스페이스 1을 2014년에 발사합니다. 크린스페이스 1의 임무는 장착된 갈고리로 스위스가 2009년과 2010년에 발사한 위성을 낚아채서 함께 대기권으로 진입해 소각시키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네, 오늘은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과학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장우 기자, 고맙습니다. 영어 그래비티는 중력을 뜻하는데요. 이 영화는 미국 우주인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다가 위성 파편 때문에 우주 미아가 되는 과정과 혼자 살아남은 우주인이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 벌이는 노력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